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 최대의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6일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 이란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알카에다 연계 반군이 주변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미군의 최근 이라크 증파 후 처음으로 해군 특수부대원이 ISIL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베트남이 미국의 살상무기 금수 조치 해제와 군사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소나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라 보내드립니다.
너의 온몸으로 어세라 꿈처럼 다가왔다 아득한 미소와 전진한 눈빛은 세상이 변한다 해도
언제나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6일 개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외신 취재 기자들에게 행사장 외부 촬영만 허용했을 뿐 내부 취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영국 BBC와 미국 CNN 등 평양 현지에서 취재하는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에 입장하면서 김일성 주석 생전에 열린 제6차 당대회에 이어 36년 만에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개막 당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6차 당대회 이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신의 집권기 치적을 과시하는 한편 김정은 시대의 정책 노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80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제5차 당대회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6시간 동안 3천여 명의 당대표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당대회 2일차에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당 규약 개정 토의에 이어 결정서가 채택되고 3일차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선거와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 선거 그리고 폐회사가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번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으로 관측되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는 게 이번 7차 당대회의 가장 큰 목적으로 관측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올해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당대회에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북한 헌법은 핵 보유국임을 명문화했었죠.
네.
이번에는 노동당 규약에도 핵 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당대회 마지막 날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그리고 후보위원 중앙당 비서 등의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렇게 36년 만에 개최되는 큰 행사이니만큼 이번 당대회에서는 앞으로 북한에 나아갈 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단체의 제임스 펄슨 한국역사센터 소장은 북한의 당대회가 각본대로 진행될 뿐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펄슨 소장은 지난 1980년 평양 주재 헝가리 대사가 남긴 기록을 인용해 북한 당대회의 역할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의미 있는 정치적 방향을 논의하고 개발하며 제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극소수 정치 집단에 의해서 고안된 정치를 지지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대회를 통해 새롭고 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제시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기존 노선을 다소 수정하는 선에서 행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최악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개원연구원은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조심스럽게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원칙이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네.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25년간 북한을 분석해온 칼린 연구원은 현재 최악인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몇 년 뒤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남 접근법의 근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떨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칼린 연구원은 경제 부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과거 옛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방식으로 급진적인 제안을 할 수는 없겠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철학적 기반을 제법 오래 밟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접근법이 공개적으로 성문화되지 못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설령 이번 당대회를 통해 그런 위험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개막 소식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을 제재하는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고위 관리의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죠.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반도에 관한 미국의 관심은 비핵화에 집중돼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목적은 북한 지도부가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당사국들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할지 미국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평화협정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평화협정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다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은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과거에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지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이 협상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의 이행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네, 러셀 차관보는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이행도 유례없이 철저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어떤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협상의 필요성이 각각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견해들이 제시됐나요?
네, 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제재를 계속하면서 압박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대화의 차원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내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서훈 전 한국국정원 차장은 북한이 현재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고 말하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변형된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어떤 성격의 토론회였나요?
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영어 약칭으로는 CSIS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CSIS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 부설된 대외정책연구소로서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적인 두뇌 집단이고 중앙일보는 한국의 유력 언론 집단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과학적 이론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개념의 집합체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네.
사고의 틀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틀,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또 쿠데타, 즉 그러니까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웬디 셔먼인데요.
네.
셔먼 전 차관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무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사입니다.
네, 셔먼 전 차관의 주장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셔먼 전 차관은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갈수록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고 북한에서 갑작스런 정권 붕괴나 쿠데타와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러한 논의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중국이 원하지 않아 관련된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특히 시간은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말이죠.
네.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직 경험이 없는 데다 기질이 호전적이어서 북한의 군사 능력과 미국의 대응 능력에 대해 오판할 수 있는 만큼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전 차관의 주장은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셔먼 전 차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됐을 때 우선 미국과 한국, 중국은 어떠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인지 논의해야 하고 각국 군대 사이의 충돌은 어떻게 막을지 또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탈북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한반도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재건을 위한 경제적 비용은 누가 될 것인지 등을 관련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이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말하고 용기와 능력, 적절한 시기 선택 등이 있어야 평화적인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지배할 새로운 사고의 틀과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한국중앙일보와 미국 두뇌집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토론의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중동의 강국 이란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테헤란 사드 아바드 존무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했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었는데요.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북핵 불용의 원칙과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열쇠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란 측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의 변화를 원하며 한반도나 중동에서 핵무기와 위험무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나라고 한국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지난 54년간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좋았고 지금의 양국 관계도 여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수행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국과 이란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데 대한 반발 정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이란 정상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면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신정 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 성직자이며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특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지난 1989년 5월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기도 해서 더욱 그랬습니다마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면담에서는 비록 북한 핵 문제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만남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 면담에서 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이란 방문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한국과 이란이 상호 신뢰를 토대로 긴 호흡을 갖고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1989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던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 외교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임성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의 흔적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Thank you for attending today's change of command. It's a true honor and privilege to serve as the 18th SACEUR in this great alliance. I thank the leaders of NATO, President Obama, Secretary Carter, and General Dunford for their trust and confidenc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커티스 스케퍼로티 신임 나토 최고 사령관입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4일 취임식을 갖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연합군의 최고 지휘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유럽주 등 미군 최고 사령관도 겸직하게 되는데 취임식에서 실패를 모르는 막강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나토 사령관 취임 전까지 3년간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1956년 미국 오하이오주 로건에서 태어났고 1978년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보병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임관 후 주로 전술, 작전 장교로 근무하며 미 중부군 작전 상황 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초급 장교 시절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이후 미 육사 작전 장교에 이어 육사 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2011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부사령관을 지낸 뒤 이듬해 미 합동 참모본부 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3년 3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3년의 주한미군 사령관 임기를 마친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맞서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나토 최고 사령관으로 새로운 도전을 맡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이후 유럽 동부 방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대응한 군사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커티스 스케퍼로티 신임 나토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최대 도시 알레포에서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만이죠. 격렬한 전투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가 알레포에서 확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 4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만인 지난 6일 알레포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서 70여 명이 숨졌다고 알려졌죠. 네. 시리아 현지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 등에 따르면 시리아 반군 연합과 함께 알카에데 연계 급진 무장 세력이 알레포시에서 서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칸투만 마을을 정부군으로부터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져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 칸투만 마을도 요충지라고요?
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잇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어서 정부군과 반군 모두의 요충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시리아 정부가 지난해 12월 반군을 몰아내고 이 일대를 통제해왔습니다. 또 시리아 정부는 최근에 이 알레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네. 하지만 이 반군 연합체인 이 자이시 알파타라는 이 세력이 이 강력한 무장 세력으로 대두가 되면서 정부군을 위협해왔는데요. 네. 반군이 이 마을을 재장악한 것은 정부군이 알레포 남부 전선에서 후퇴했음을 의미한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전 중에 7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이 중에 반군 대원, 친정부 민병 대원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어렵게 휴전이 성사되고 평화회담도 재개했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사태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시리아 난민 캠프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 터키 국경 가까이에 있는 카모나 난민 캠프가 지난 5일에 공습을 받아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최소한 28명이 사망했다고 역시 시리아 내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는데요.
네.
국제연합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번 난민 캠프 공습이 시리아 정부군의 수행으로 보인다면서 전쟁 범죄로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죠.
네.
미국 백악관도요,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라고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네.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을 피해서 탈출한 민간인들이 머물고 있는 난민 캠프가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공습을 받은 건가요?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 알레포 주변에서 휴전 확대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부군 소유로 보이는 전투기 두 대가 미사일 네 발을 이 지역에 발사했다고 반군 측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중에 두 발이 남문 캠프에 명중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 시리아 정부군과 또 반군은 알레포 주변에서 각각 이 반군이 있는 지역의 병원 또 시리아 정부군이 점령한 지역의 병원을 공격하면서 국제사회에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난민 캠프까지 공습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네. 만약 휴전이 깨지면 상황은 뭐 당연히 악화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시리아 정부와 또 반정부 측의 평화회담을 중재해온 유엔의 스테판 데 미스투라 특사는요. 휴전이 깨질 경우에 더욱 재앙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가 이 폭력 진압이 됐고 결국은 이 유혈 진압이 내전 사태로 퍼지면서 그동안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하고
네.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렵게 휴전이 성사가 됐고 평화회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만약 휴전에 실패하고 결렬된다면 이 전쟁의 피해는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또 한 가지 시리아 내전 종식이 중요한 것은요.
네.
ISIL 같은 이 극단주의 조직을 격퇴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ISIL은 지금 이 시리아 동부 또 이라크 북부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네.
현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안보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SIL이 이렇게 이라크와 시리아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건 정치적인 불안 때문인데 따라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라도 시리아 내전 종식이 중요하다는 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알카에다 연계 반군이 주변 요충지를 점령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라크에서 ISIL을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네.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시 소속 군인이 이라크에서 ISIL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공격이 벌어진 곳은 이라크 북부 모술 인근인데요. 숨진 네이비실 대원은 현지 쿠르드 자치정부 군사조직인 페슈메르가를 지원하고 있었고 ISIL의 기습을 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최근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그 후로는 전사자가 처음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미군이 새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최전선에서
네네.
ISIL에 맞서는 지상병력을 보다 긴밀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라크 중부에서는 이제 이라크 정부군과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는 민병대를 지원을 하고요.
네네.
이라크 북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르드 자치 정부 병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미군이 사망할 당시에
네.
ISIL은 페슈메르가가 방어하는 지역을 기습해왔고요.
네.
이 사망한 미군은 멀리서 ISIL이 쏜 화기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슈턴 카트 장관은 이라크에서 ISIL의 대응에 벌어지는 전투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네.
이 ISIL이 최근 이 지상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네네.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이런 공세를
네.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군의 ISIL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 개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전사자는 아니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파 후에는 처음 나온 전사자인데요.
네네.
이라크에서 ISIL 격퇴 작전이 벌어진 이후에 미군이 전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이라크 모술 남동부의 기지에서 ISIL 로켓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했죠. 또 10월에는 ISIL에 붙잡힌 인질을 구출하는 위험한 작전 도중에 미국군 특수대원 델타포스 대원 한 명이 숨졌었습니다.
네,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한 명이 이라크 증파 후에는 처음으로 이 ISIL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 관계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해서 베트남은 미국 등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베트남이 미국의 살상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고요?
네. 이번 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요. 베트남 전쟁 대화라는 그런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팜콩빈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해줄 것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거듭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빈 대사는요, 베트남과 미국이 더욱더 강한 동반자 관계로 향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장벽을 제거해야만 완전한 관계 정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미 베트남에 살상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뭐 전면 확대를 요구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베트남은 과거 미국의 이제 적이었죠.
네.
월남전 당시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40년 넘게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4년 10월 일부 이제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완전히 해제한 건 아니고 베트남 정부가 필요한 무기를 요청을 하면,
네.
미국 정부가 의회와 협의해서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네.
이후에 이제 이 미국이 베트남에 살상 무기가 장착된 정찰함 등을 수출을 했었죠. 그래서
네.
그동안 살상 무기가 제한적으로 수출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베트남은 완전한 이 살상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고, 사실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 내에서
네.
베트남의 인권 문제 등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금수 조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총리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미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였고요.
네네.
응했던 중 베트남 총리도요.
네.
금수 조치의 전면적인 해제가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에 정치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 총리는 또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시설 건설과 군사시설과 같은 이 모든 현상 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 강한 몫을 내면서 이제 보다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금수조치 해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이렇게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늘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이제 미국보다 중국과 훨씬 더 가까운 나라였죠. 하지만 중국이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네.
매립하고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일반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베트남과의 관계가 악화됐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의 군사 조치에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 베트남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지난해 베트남에서 반중 감정이 크게
네.
고조가 됐고 반중 시위 도중에 중국인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었죠.
네.
또 최근에도 중국이 다시 이 석유 시추 작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베트남에서 강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은 이렇게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또 주변 다른 나라들과의
네네.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대화에 참석한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살상무기 금수 조치 해제와 군사협력 확대를 요청했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과장 광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 숨진 학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대 초반에 시안에 사는 대학생인데요.
네.
지난 2014년 근육과 힘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희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 중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이 바이두 광고에서 병원을 이제 검색을 했죠. 그리고 네. 베이징 무장경찰 제2병원 광고가 실린 것을 보고 이제 검색 창에 나오니까 네. 용안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병원은 이 숨진 환자에게 임상 단계에서 이미 폐기된 이 생물 면역 치료법을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기술이라면서 추천을 했고요.
네.
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중국 돈으로 20만 위안, 미국 돈 거의 3만 달러에 달하는 네. 엄청난 치료비를 어렵게 마련을 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네네. 이 병세가 악화돼서 사망했는데요. 이 환자의 숨진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 또 이 병원 광고를 실은 인터넷 사이트를 비난하고 나섰고요.
네.
또 중국의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네네.
병원과 바이두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광고를 실은 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책임이 있습니까?
사실 뭐 광고만 실었고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니까 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도 잘못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사실 바이두는 이 광고비를 받고
네.
이 광고비를 낸 업체들을 경우에는 이 검색했을 때 겸상 검색 결과의 상단에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네.
표시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바이두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검색 사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그렇죠.
찾았는데 검색 사이트에 아무래도 위에 있는 병원이 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찾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따라서 검색료를 받고 광고비를 받고 그런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을 검색 순위에 위에 올려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네.
비난이 나오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병원도 문제인데 이 병원 자체는 공립병원이었지만 숨진 학생의 치료를 받은 곳은 사실상 하도급을 받고 운영된 민관기관이어서 당국에서 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난 여론이 일고요. 파장이
네네.
커지면서 즉각 조사에 나섰는데요.
네.
일단 바이두에 앞서 말씀드린 이 광고료를 받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이 검색 결과에 반영하는 이런 이 광고 운영 행태가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고요.
네.
또 이 병원에 관해서도요. 이 환자가 사망한 병원 또 계열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유사하게 운영되는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검색 지금 운영 방법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중국의 인터넷 최대 검색 업체 바이두가 철퇴를 맞을 수도 있겠죠.
네, 희귀암에 걸린 중국의 한 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에 속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입니다.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We'll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본문에서 제이슨이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그런데 내가 휴대전화기 덮개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묻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진 제이슨이 A little bird told you? 누구한테 들었다고? Who? 누군데? Who told you? 누가 알려줬어? I want to know. 알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말해줄 수 없지. 그냥 갖고 싶었던 선물 받았으니까 생일 즐겁게 보내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little bird told 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Today's expression is a little, L-I-T-T-L-E, little, bird, B-I-R-D, bird, told, T-O-L-D, told me, M-E, me.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nd that they are not going to reveal who gave them the information. Keep in mind that this expression is used playfully. A little bird told me는 문자 그대로 하면 작은 새가 나한테 알려줬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얘긴데 누가 말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농담하듯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보 제공자를 밝힐 수 없다는 의미죠. 물론 재미삼아 쓰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한테 생일 선물 고맙다며 어떻게 휴대전화기 덮개가 필요한지 알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Well, a little bird told me.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말 또는 정보를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A little bird told me 인 거죠.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little bird told me that it's your son's first birthday 라고 하면 누가 오늘이 내 아들 돌이라고 그러던데?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Thank you so much for the birthday present. How did you know I wanted a cell phone cover?
Well,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you? Who? Who told you? I want to know.
I don't want to reveal it to you. Just enjoy the gift, and I hope you have a great birthday. Let's review. When someone says, a little bird told me, it means they don't want you to know who told them. A little bird told me. A little bird told m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5월 8일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가 천연두의 완전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곰보가 되는 천연두는 인류의 가장 큰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천연두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천연두를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 박사였습니다. 제너 박사는 소의 질병인 우두에 전염된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제너 박사는 1976년 우두에 전염된 사람의 종기에서 고름을 뽑아 8살 남자아이의 몸에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 박사는 천연두 병균을 아이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종두주사라고 불리는 이 백신은 전 세계로 퍼져 수많은 천연두 환자를 예방했습니다. 그 결과 천연두 환자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결국 1980년 오늘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완전 퇴치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박멸된 최초의 질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86년 5월 8일 오늘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코카콜라가 세상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Soft drink was first sold to the public at a soda fountain in Jacob's Pharmacy in Atlanta on May 8th of 1886.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존 펜플튼은 자신이 직접 만든 코카콜라라는 새로운 음료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설탕과 탄산수, 코카잎 등을 섞어 만든 이 펜플튼의 청량 음료는 곧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펜블튼은 약국을 그만두고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어 이 콜라의 잠재력을 예감한 한 사업가가 제조법을 사들여서 1893년 코카콜라를 상표명으로 등록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루에 1억 3천만 병 이상이 팔리고 있다는 이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은 하지만 몇몇 사람만 아는 극비 사항입니다. 현재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조지아주의 한 은행 금고 속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